민수기 25번 메시지 여정 10번째. 민수기 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나는 고라의 후손들에 대하여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민수기 16장은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고라의 가족들이 멸망했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11절은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 음모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16장 26절의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들 아비의 장막을 떠났으므로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일행을 삼킬 때 일어난 비극을 피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부터 37절의 사무엘의 계보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라는 보다 높은 제사장 직분을 열망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 중 하나가 권세를 위한 다툼으로서가 아닌 나시린으로 드려짐으로써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더욱이 시편 88편의 제목이 가르치듯 이 시편은 고라의 자손으로서 사무엘의 손자인 헤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시편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안배에 따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을 남겨두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 하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장 훌륭한 시편 중 하나를 지은 시편 작가이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이며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기록된 역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체험하는가 혹은 그분의 엄하심을 체험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호하심. 민수기 17장은 하나님의 변호하심에 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변호하심은 항상 그분의 심판과 함께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변호하심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은 변호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주로 소극적인 방면이며 변호는 주로 적극적인 방면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16장에서 하나님은 회중의 250인의 인도자들 뿐만 아니라 고라의 일행도 포함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다른 반역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수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의의를 행사하셨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분의 대표하는 군인 아론과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셨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열두 지팡이를 증거판 앞에 두라고 명령하심. 심판 후에 하나님은 열두 지팡이를 증거판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증거판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의 변호하심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참된 상황을 다루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페론에서 지팡이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17장에서 지팡이들은 열두 지파의 두령을 대표했으며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를 대표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 토막입니다. 그것은 잘려졌을 뿐 아니라 말라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죽은 마른 나무 토막에서 싹이 났습니다. 싹은 유기적인 것이요 생명에 속한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지팡이가 싹을 내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지팡이는 밤새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그날 밤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인가를 매우 염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그날 밤 참으로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분의 변호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과할 어두운 밤, 어두운 굴 속으로 우리를 넣으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남. 모세는 싹난 막대기를 본 첫 번째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것은 어떠한 기적이었습니까? 아론의 마르고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가져왔으며 그들은 모두 다 보았습니다. 이 기록은 주님의 변호하심에 대하여 한마디 말이나 찬양함도 없이 각 사람이 자신의 지팡이를 취했음을 가리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판 앞에 다시 두어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판 앞으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명령에 따라 행해졌습니다. 반역한 자손들에 대한 표징으로 두어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징으로 보관해야 했는데 이는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원망이 모세에게 대한 것이라고 했지만 10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두 가지 표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표징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의 향로로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표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두 가지 다른 것들, 감추인 만나와 하나님의 증거판과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든 항목들은 그리스도의 에피드입니다.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하나님의 증거판이 율법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약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발생한 모든 것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분배해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쌍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생명을 흘러내보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가장 큰 쌍난 지팡이이십니다. 오늘날 그분은 여전히 싹을 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싹템의 작은 부분, 열매요 익은 살구 열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역하는 본성이 극도로 드러남.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본성은 극도로 드러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변호하신 뒤에도 그들은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변호하심을 본 후에도 백성들이 굴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땅은 입을 벌려 고라와 그 무리를 삼켜버렸고 불이 내려와서 250명의 인도자들을 멸하했고 14,700명이 연병으로 하루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극적인 면의 기적들이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심지어 익은 열매를 맺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사상이 없는 전적으로 적극적인 긍휼과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변호였습니다. 각 사람은 확신되고 굴복되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반역의 말을 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반역할 때 그들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몇몇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모세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실제로는 반역한 자들이 너무 지나쳤으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정죄했습니다. 유사한 일들이 여러 세대를 통해서도 일어났는데 야심 있는 사람들이 야심 있는 다른 이들을 거짓되이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변호는 모세나 아론이 아닌 반역자들이 너무 지나쳤음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17장이 계시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례는 징계받은 백성들이 굴복되지 않은 채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단념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그들의 반역적인 말로 인하여 그들을 더욱 징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을 그들의 어떠함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표에서 그러한 그림을 갖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동의 최후를 보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폭풍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끝이 없는 폭풍은 결코 없었습니다. 바로 어떤 특정한 폭풍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폭풍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들의 반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반역하는 본성은 사단 자신입니다. 사단은 반역했으며 현재도 반역하고 있으며 그의 반역은 그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불못에 있을 때조차도 정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역하는 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 안에서 우리는 그를 이길 길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인자이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악한 자를 패배시킬 수 있으시며 그분이 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살피고 기도함으로써 계속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박해 원수인 마귀가 있을 뿐 아니라 안에 대적인 사단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한편으로 베드로는 주님께 그분이 그 그리스도이신 것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했으며 주님은 그가 아버지에 의해 축복받았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바로 직후 주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아버지에 의해 축복받은 한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사단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는 사람의 거스리는 본성의 결말을 볼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할 즈음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서신서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슬프고도 어두운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변화하신 직후에도 이스라엘 자녀들이 계속하여 반역의 말을 했던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이러한 반역에 대한 슬픈 그림을 묘사해줍니다. 그러한 그림을 본 후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주로서 경배할 수 있을 뿐입니다.